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집은 바로 회당에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에게 보다 더 선명한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 본문 중에 있는 표현 중에 일부를 가지고 듣고 믿어 구원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고 믿어 구원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리고 커서도 이제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은 아마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을 터인데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잠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이제 설교 말씀 중에는 1년에 뭐몇 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간간이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의 연속선상이고 또할때한 시간에 뭐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할 때마다 조금씩 포인트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듣고 믿어 구원받는다 요 점에 저희가 집중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여기 봤더니 그 순서가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자, 이러한 순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마리아 시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 12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순서가, 침례를 받았더니, 믿게 됐고, 믿고 나서 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먼저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먼저는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럼 전하는 자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을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발이 복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러니까 꼭 사람이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도지 한 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엄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책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해석해준 자신의 말로 전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그 깨닫고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땅에 떨어져 있는 간단한 전도지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단체가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의 성경이 아니면, 그 올바른 성경이 아니면 그러면은 구원조차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듣는 자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은 소책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준 몇 마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어떤 매체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전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가 안 가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간 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일 제가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얘기해도 그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믿은 것을 어떤 행위로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례를 받았다, 그런 행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런 모든 행위를 이제 침례 행위나 이런 것들 한 사람들이 100%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데, 다만 우리로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어떤 자신의 그 믿음의 간증을 어떤 이 침례 행위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시인한 것을 그냥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원과 복음 여기에 관한 내용을 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제가 이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제가 들으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 하는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으라, 뭘 듣는가? 이건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콘텐츠예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뭘 들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들어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지성인도 아니고 문명인도 아니고 그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놓고 당신 바보네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한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늘의 별들과 새들과 나무들과 꽃들과 또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그 생물체 안에서 그 작동하는 그 기전이 얼마나 이게 정말 기적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세밀하게 보게 될수록 이게 아무도 이것을 설계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쥐덫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진화가 왜 사실일 수 없는가?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필요가 있을 때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쥐덫이 쥐를 잡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품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딱 조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진화에 뭔가 하나 되고 또 하나 거치고 또 하나 거쳐서 그렇게 쥐덫이 돼서 쥐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 목적에 맞게 딱 설계되어 있을 때 그게 딱 쥐를 잡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그 이 작동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개선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설계돼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씀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들을 이 온 우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9절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애매한 말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난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원이다.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창조자이시다. 당신의 생명의 시작자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에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뭐 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로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에 부스러기를 모았다. 뭐 이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여지고 마른 땅을 건넜다. 믿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우리가 믿음의 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인식을 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 즉그이 이교도들, 즉 성경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다눈 감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당신이 이걸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뭘 들을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특별한 목적하에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들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도대체 누군가,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좀더 좋은 그런 어떤 자기 인식, 뭐 우월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조금 사회적으로 공부도 좀 이렇게 많이 못하고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그냥 짐승인가? 벌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인간이 특별한 목적하에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겁의 시간 동안에 벌레와 짐승과 인간 사이를 오가면서 환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벌레와 짐승을 거쳐서 진화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점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주신 존재다. 결코 짐승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짐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천하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는, 이 무생물과 바꾸지 않는 생명이 있는 존재,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생명을 갖게 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모든 것,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도 그 창조된 목적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바둥바둥거리다가 그냥 참 한많은 세상에서 참 서글프게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인생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다.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만 눈을 돌리고 살때 불행합니다. 난 도대체 뭘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하나님이 없이 해답을 찾으려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한들, 100년 살다 죽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보려 한들, 여전히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게 남아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많은 걸 공부하려 해도 죽을 때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존재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게 될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인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그 삶의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 자신의 삶에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조성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의 안에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길들을 지도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시를 건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로 대표되어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길을 지도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인도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도시를 건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목적하에 창조된 존재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은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버지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에 어떤 이 먼지에서 출발해서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 인간 고아가 아니다.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라 인간은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 이걸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그 아들은 자기가 모든 인생을 자기 스스로 다 개척하고 자기의 필요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것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저렇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지금 저런 것을 갖지 못했을까?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왜 가지고 다니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그 삶을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 채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못 채웠을 때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 상속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들으라는 내용의 첫 번째 큰 카테고리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특별한 목적하에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참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면서 선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무런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금 현재 상태가 좋아 보여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 문제인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 물을 찾아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것,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곧바르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뭡니까? 많은 창한물들을 찾아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찾아낸 이 창한물들이 이게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갈 짓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 것, 하나님 없이 공부한 것, 하나님 없이 돈 번 것,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한 것, 하나님 없이 기부한 것, 하나님 없이 숨쉰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찾아낸 이 많은 창한물들, 이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당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매일 쏟아지는 신문과 뉴스의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살만한 세상입니까?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까? 점점 더 끔찍해지지요? 그러나 지금의 끔찍한 정도는 앞으로 있을 끔찍한 것들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야, 이 세상에서 나도 성공해봐야지,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그럴듯하게 누려봐야지, 인정받아봐야지,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한번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 볼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서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곧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자, 여기서 지금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 할 때 이게 지금 뭔가 흉악범들 속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들, 숙녀들 속에서도 이것이 나오고 아무 정말 죄도 없을 것 같은 소녀들에게서도 이것이 나오고 카톨릭의 수녀들에게서도 다 이런 게 나오고 사제들과 교황에게서도 이런 게 나오고 물론 목사들에게서도 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희란 말이죠. 인간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이런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악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간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음행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은 나에게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습니까? 설사 자신의 지금 상태가 대단히 풍요롭고 대단히 안정적이어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상황을 바꿔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인간은 권태를 참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이게 사람 안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적개심 이거 점점 더 커지죠. 사람들이 지금 다 나뉘어가지고 남자는 여자에 대한 적개심, 여자는 남자에 대한 적개심, 어느 지역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적개심.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우리 사회에서도 혐오라는 말로 아주 참 몸살을 앓고 있지요. 혐오, 적개심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이 지루한 것, 따분한 것, 이 권태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게 성경의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로운 것, 지루한 것, 따분한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기괴한 것,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재미있는 것, 쾌락, 이걸 찾아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미친 짓인 거예요. 다 미친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인생이 다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러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인간도 환경만 바꿔주면 다 추악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알게 해줘야 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순진무구해 보이는 아이들, 아기들, 이런 아이들, 아기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이 말씀하죠.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유전자가 아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법 중에서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지금까지 제가 뭔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때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망가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먹은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이것까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인생들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까지를 이제 알려줬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 문제에 관한 한은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죄가 완료된다. 그 죄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할 그 시점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죽음으로서 그것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이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편 17절이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죄가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금 이미 그들 중에 일부를 지금 어둠의 사슬에 속박되게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즉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들을 불로써 뒤엎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보기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이 오래 참으심의 분량이 초과되게 될 때에 그 시점에서 그 사람 또는 그 사회 또는 지구 전체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라 불못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아이, 죽으면 다 끝이지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의 종착역은 불못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죄인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불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불침례라는 것입니다.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침례인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 예수님 믿고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 믿고도 살인을 하거나 예수님 믿고도 음행을 일삼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들의 목록을 지금 나열한 것이고 이러한 죄인들의 궁극적인 형벌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 구원받은 사람과 관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뭔가가 소금으로 절여질 때 소금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소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로 절여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불로 절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면서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최종 정착점입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리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요즘 보면 참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참 무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받을,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친구로, 참 큰,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로 취급하시냐면 원수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카톡에서 이 아프리카 쪽에 어떤 그 이 복음을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산채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으로 보이는 그 어떤 흑인 그 한 분이 앉은 채로 그렇게 불에 타서 순교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두려운 순간을 이기고 그렇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그리스도인이 처형당하는 방법은 주로 참수가 될 것입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슬람의 이러한 세계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해서 지금 아랍권의 그러한 자본과 인력을 많이 들여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연해지게 될 때, 사회가 이슬람화가 되게 될 때, 그때 이제 지금 IS가 하고 있듯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로 목을 베어서 처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려줘야 할, 들어야 할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죄가 이렇게 만연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참 죽어갑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마땅한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셔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죽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쓰레기들입니다. 그 우주의 쓰레기를 담는 곳이 불못이에요. 우리가 쓰레기장 가보면 쓰레기를 태우지 않습니까? 영원히 태우면서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 뭉토록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게헨나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을 복음에 반응하는 그 몇몇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침몰하는 배 아래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고 또 마치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그러한 승객들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승객과 같은 거예요.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조금만 더 달려가면 저 앞에는 더 이상 레일이 없어요. 절벽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는 그 노력은 헛될 뿐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그것은 헛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 참선, 요가 수행, 고행, 출가, 성지순례, 성불하려는 노력, 득도하고 해탈하려는 노력, 뭔가 기부해서 뭔가 공덕을 쌓으려는 것, 자선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죄책감을 좀 덜어버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려 하면 할수록,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7장 15절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 만큼 내가 다 착하게 살아집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 할수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더 많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더 많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득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 입에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체돼서 이 뒷부분은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죄송한데 오늘은 이렇게 들으라 하는 부분에서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김영현 선생님이 우리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하셨는데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계속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구원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따 따로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할 예정이어서 제가 오늘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로 오전에 이렇게 좀 전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전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뒷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성경의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상기하시고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모셔드리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잠깐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십시다. 1000번을 같이 하십시다. 1000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1000번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고적합니다. 내 죄를 씻을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총하 주께로 고적합니다. 수많은 갈등의심이 끝없이 날 괴롭혀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고적합니다. 심히 고난하나 주님의 위로 받고자 모든 것 떨쳐 버리고 주께 고적합니다. 주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 하시니 주님의 약속 믿고서
주께로 호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한 마음으로 오늘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님 앞에 보혈을 흘리신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간다는 그 찬송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매 순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 중에 마음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어떠한 시점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기회에 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새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되면서 영생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